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비핵화 협상을 위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며 방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6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날 계획입니다. 또 7일에는 방북 직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1년에 4번이나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진정과 동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야 할 길이 꽤 남아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미국과 영국 과학자 3명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 프랜시스 아놀드 교수와 미주리대학 조지 스미스 교수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레고리 윈터 교수를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 아놀드 교수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와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스미스 교수와 윈터 교수는 항체와 펩타이드를 연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분야의 여성 수상자가 나온 것은 9년 만이며 아놀드 교수는 역대 5번째 여성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3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6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이며 반경은 400km에 이릅니다. 콩레이는 6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 남해안을 거쳐 7일에는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6일과 7일에는 한반도 남부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임 총리 부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 여사가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조사당국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로스마 여사가 공금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고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66살인 로스마 여사는 상당히 사치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로스마 여사의 자택에서 명품 핸드백과 보석 그리고 현금 등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앞선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지난 7월 국영 투자 기업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미 서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일 성명을 내고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아마존 정규직원과 임시직원 35만 명의 임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75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무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에 처음 일을 시작한 직원은 시간당 10달러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미 동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시간당 13달러를 받아왔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임금 인상 조치는 이 회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에 직면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ecretary Pompeo will travel to Japa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from October.
유엔군 사령부가 2일 정전 협정과 남북 합의 정신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전시 납북자 등 강제 실종 사건 23건에 대한 생사와 소재지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함경 남북도는 오전부터 구름 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충분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노아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 secretary will be traveling later this week to four countries. He's headed to Asia. Secretary Pompeo will travel to Japan,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노아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6일부터 7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며 오는 7일 당일 방북한 뒤 이날과 8일 서울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만난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후 8일에는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방북하는 이유가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은 서한과 연락 내용을 모두 접하지는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haven't been privy to all the letters and the communications that have gone back and forth. But obviously these conversations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feel confident enough to
미국은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방북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이 교착 상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유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Because I wouldn't agree with your characterization that there has been a stall. I would say that there has not been. As you know, the secretary met with the foreign minister last week.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1년 안에 네 번째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진전과 동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 꽤 남아 있지만 이런 대화의 다음 단계 진전을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f course we have quite a ways to go, but we look forward to the next steps in this conversation.
Which steps?
Next steps in continuing the conversation.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대화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비핵화 시한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모두 알다시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지도자들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f our leaders have relatively friendly relations, that's a good thing. That can only help us to achieve our final goal.
이런 일은 미국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의 신뢰 구축 차원으로 제재 완화 대신 무엇인가를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haracterize it that way. Sanctions remain in full effect. Not just the United States sanc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는 미국의 제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지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방북에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선언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책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한 비핵화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n terms of North Korea's policy, that is something that North Korea had agreed to, that Chairman Kim had agreed to with the president. And that is denuclearization.
미국은 이 정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수용소 실태 등 인권 상황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You've seen our human rights report. Our human rights report is very clear about the concerns that we have, not just about North Korea, but many countries, frankly, around the world.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현재 우선 과제는 비핵화이며 미국은 현재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이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2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을 대비한 혼전계약을 맺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you got a prenup.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연일 내비치고 있지만 관계를 파기할 때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우린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 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어떻게 독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Oh my goodness. I don't know how you fall in love with a dictator. I don't know how you fall in love with someone who has his people starving. I don't know how you fall in love with someone who threatens the world with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과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독특한 종류의 사랑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는 것은 손해보는 사업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거듭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 think actually pushing to make sure that we have a mutually agreed upon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is.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북한과 상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농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m sure he was joking, but you know, to tell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you've fallen in love with a dictator who's killed you know, thousands and thousands through intentional starvation is pretty cruel and heartless.
하지만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굶주리게 한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쌀쌀맞고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behavior of Kim Jong-un justifies that.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상원 군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그의 행동과 미국이 그동안 한 것들에 대해 더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really try to focus more on his actions and what we've done as opposed to the discussions that he has in his events. He's just having a coffee clutch conversation with the American public.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미 대중과 커피를 마시면서 한담을 하는 격의 자리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라운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와 지속적인 업무 관계를 갖고 있고 전쟁이 아니라 외교 관계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trying to suggest that he has an ongoing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하지만 라운즈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거듭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서로 총을 겨누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패투미 상원은행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살피고 있고 이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과 남북합의 정신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의료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항공수송 자산 운용 등의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는 2일 정전협정과 최근 이뤄진 남북한 간 합의 정신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드 캐롤 유엔사 공보실장은 이날 최근 시작된 남북 간 지뢰 제거 작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의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몇 분 안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의료 수송 자산을 준비해 놓는 것을 포함한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 실장은 한국 육군 공병대가 JSA의 유엔군 사령부 관할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사는 북한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1일부터 JSA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한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대 매설된 지뢰는 약 200만 발로 지뢰 매설 밀도는 세계 1위로 꼽힙니다. 이곳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 ICBL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방 제곱미터당 2.3개꼴로 지뢰 매설 밀도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 내 지뢰는 DMZ 내부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MDL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 등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MDL 남쪽, 즉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MZ 일대와 민통선 지역의 지뢰지대는 총 1억 2,41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군이 이 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주로 M14과 M16 대인지뢰, M15 대전차 지뢰입니다. 북한의 지뢰지대에는 목함 지뢰 등 옛 소련과 중국 등이 주로 사용하던 지뢰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 공산군이 곳곳에서 매설하고 살포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DMZ 일대 지뢰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상대쪽으로 넘어가려는 아군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일대 지뢰 대부분은 쿠바 사태와 베트남전이 한창인 1960년대 초반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월남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북한군이 침투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곳곳에 지뢰를 심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대인 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사용 저장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60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지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미국과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뢰가 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이른바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MDL 남쪽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와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정위원회는 북한군이 MDL을 불법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대북 경고 성명과 함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휴전선 지역에서 준전지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8월 20일 북한은 남측을 향해 두 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한국도 대응 사격했습니다. 이틀 후 양측은 판문점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갖고 준전지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2016년 8월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뢰 유실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 모두 지뢰 지대를 표시한 지도가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낮은 데다 폭우나 홍수 등으로 유실되면서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전방사단의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약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터뷰 프로그램인 인권 영웅들에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20대 젊은 탈북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매우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찰스 류 씨는 1일 미 국무부 인터뷰 프로그램인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want you to like imagine where you cannot speak of your mind or either you're not allowed to watch movies or media.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 영화와 외국 매체를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류 씨는 그런 곳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 생각해 보라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아무런 인권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많은 미국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n my mind, a lot has been went through, a lot going on, because while we are, you know, struggling.
자신들은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화 속에 비친 외부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화들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14살 때인 2008년에 1차 탈북했다가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탄광과 집결소 등을 전전하다 2011년에 재탈북에 성공했고 2012년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북한을 탈출한 20대 탈북자 금혁 씨는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North Korea, they just think about nuclear bomb and then the local man.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단지 핵폭탄과 김정은을 지칭하는 로켓맨 그리고 정상회담만을 생각하지만 북한에는 매우 끔찍한 삶을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 씨는 그런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상대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19살 때 떠난 중국 유학에서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could learn about democracy and freedom. So it changed my perspective about North Korean regime. So in
중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 씨는 2012년에 탈북했고 현재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권 영웅들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이혜란, 그레이스요, 지성호, 이현서, 지연아, 박상학, 박정호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전시납북자 등 강제실종 사건 23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지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또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 사건 23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1950년 7월 17일 북한 경찰 요원들에게 납치된 구엽 씨와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1950년 8월 3일 북한군에 끌려간 권종용 씨,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1950년 7월 말 북한 당국자들에게 납치된 김나경 씨, 농업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50년 8월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간 김대영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또 2010년 2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병원에 가다가 실종된 박광호 씨와 2013년 5월 양강군 수감시설에 구금된 뒤 소식이 끊긴 이순금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생사와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2012년 4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김옥화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 심사해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인 납북 피해자 가족 중 처음으로 실무그룹의 사건을 접수했던 황인철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무그룹의 이런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북한 당국은 이제 생사 확인과 이제 소재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은 이제 그것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실무그룹의 정보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기존 강제실종 사건 17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일 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이 지난 8월 약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유엔이 정한 올해 상한선의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불법 환적 방식으로 더 많은 정제유가 유입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 양이 2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북한에 2,725톤의 정제유를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유입된 정제유 18,964톤에 중국이 제공한 정제유가 더해지면서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약 21,690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은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 즉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8월 들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됩니다. 안보리가 관련 내용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데다 전달에 903톤과 비교해 3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2,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양을 제공했지만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여전히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과 2016년 8월 북한에 각각 170만 달러와 788만 달러어치의 정제유를 수출했습니다. 당시 국제 유가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8월엔 약 3만 4천 배럴, 4,421톤이 북한에 반입된 겁니다. 또 2016년 8월에는 약 15만 7천 배럴, 즉 2만 490톤이 수출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유엔에 보고된 정제유 반입량은 공식적인 수출만을 집계해 실제 유입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관련국들이 공해상에서 포착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거래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2만 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ssessed and we can say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cap of 500,000 barrels has been breached this year.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올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확실히 넘긴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리 결의가 명확하게 금지한 불법 정제유 수입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160%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000. In reality, we think they've obtained four times the annual quota.
헤일리 대사는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지난 8개월 동안 모두 13차례 여진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이티 지구관측소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여진 3개를 추가로 탐지한 것인데요. 연구에 공동 참여한 김원영 컬럼비아대 교수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O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김원현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을 추가로 밝혀내셨습니다. 어떻게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보통 핵실험을 하고 나면 지하 핵실험,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면 지진이 잘 안 나요. 작년 9월 3일 이후에 한 20일쯤 있다가 좀 큰 지진이 났어. 규모가 3.4쯤 되는 게.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에서 났다 그러면 반경 한 100km 정도 느끼죠. 그런 게 두세 개 나고 4시간 간격으로 9월 23일을 나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해가지고 쭉 나요. 그래서 올 2018년 13개쯤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로케이션을 하죠.
지진의 발생 위치 분포는 어떻습니까?
10km 떨어져 있어요. 핵실험 장소에서 자세히 로케이션 해보니까 이게 한 700m쯤 되는 선이 생겨, 단층. 그래서 거기서 다 난 거예요.
말씀하신 이벤트들은 어떤 작업을 통해 분류되는지요?
처음엔 지진이라고 그러지 않지. 이게 핵실험인지 아니면 광산 발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우린 그럴 때는 그냥 이벤트라고 그러죠. 사이즈믹 이벤트.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지진 기록이냐 아니면은 핵실험이냐. 아니면 무슨 광산 발파 작업이냐. 그 전에 났던 지진을 그 동네 지진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하고 또 핵실험 지진한 거, 핵실험한 거, 2006년, 2009년에 한 거, 화학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터뜨리는 그런 폭약 같은 거 터뜨리는 그런 그 광선 발파 작업. 그 발파 작업도 거의 핵실험 수세요, 그 지진파가.
관측 기록만으로는 차이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진은 땅이 옆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단층이 있으면 단층면을 놓고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나 핵실험은 펑 터지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익스팬딩 돼. 이게 맨 처음에 오는 게 P파라고 그래요. 종파예요.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S파가 와요. 핵실험이나 그런 폭발 작업을 하면 P파가 커지고 이쪽에 뒤에 나오는 S파는 작아요. 밀리는 게 없으니까, 그죠? 깨지는 게 없으니까. 반대로 지진은 거꾸로 돼 있어. 이게 쾅 밀리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S파는 굉장히 커져요.
핵실험 이후 발생한 여진 현황을 알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 건가요?
왜 우리가 이런 때 신경을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가 2만 개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거를 자꾸 얘기하거든. 각 정부나 이런 국제기관에서도 하고 그 NGO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가능한 한 자꾸 없애자. 해체해가지고 핵연료를 쓰고 뭐 평화적으로 쓰고 없애자. 왜냐면 어차피 이건 위험하니까, 그죠? 그럼 사고가 나면 글로벌 워밍은 천천히 벌어지죠, 그죠? 이 핵무기는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면 몇 시간 안에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CTBT 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이 때문이군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실험을 못하게 해버리면, 그죠? 핵실험 금지 조약을 계속 우리가 한 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강하는 거고, 뭐 정치나 그 디플로마틱들은 이제 외교적으로 가능한 그게 되게 하는데.
하지만 CTBT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CTBT가 오늘날 아직 그 효력이 없어요. UN에 이걸 상정해가지고 다 사인을 했는데, 1990년, 20년이 지났어요. 22년 전에. 거기 조항에 핵 보유국이 전부 다 국회, 자기네 각 나라의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 그죠?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트리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도에 사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능한 한 이란이나 이 북한 같은 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지금 한 거를 없애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네고시에이션 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하고 북한하고 또 한국 정부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핵실험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컬럼비아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발생한 여진 현황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했지만 미래의 역량까지 줄인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o me the real important step they need to take now is to stop producing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따라서 제재 완화 혹은 관련 논의가 있으려면 북한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hen the US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it is focused o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possesses. China and Russia have called for sanctions reduction.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진전만을 놓고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가 지난해 이들 무기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더 이상 관련 무기 실험이나 시험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To me, that means Kim should surrender the 5 to 9 nuclear weapons the North has likely made.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원한다면 올해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기에서 9기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비핵화에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to begin to a process to limit, to reduce North Korea's nuclear warheads, North Korea's nuclear
북한이 핵탄두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물질을 감축하고 핵 관련 생산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닉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시설을 폐기한 것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문제 삼아 제재 결의를 쏟아냈다면서 이 실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다 된 현 시점까지 제재는 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해 채택된 만큼 북한의 관련 무기 실험 중단에 맞춰 제재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의 진전에 맞춰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가는 1일 VOA에 2006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는 제재 부과의 원인을 실험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두고 있고 IAEA 재가입과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험 중단만을 제재 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입니다.
I think that the U.S.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U.S. only unilateral sanctions, beginning to give up some of those sanctions.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체 과정의 도입부에 두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비핵화에 일치된 접근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과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 agreement on the next step, then the U.S. should work with th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제재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북한의 행동을 서로 맞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반면 탈북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미국을 뽑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여름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가 72.5%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냈고 특히 20대는 10년 전 46%에서 74.8%로 대폭 올라 미국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협력 대상 이미지가 8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66.1%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최규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진보 정권에서도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이미지가 강화됐다며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절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결과는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은 19.1%로 작년보다 7.8% 증가해 2위에 올랐습니다. 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상대 역시 지금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보는 응답은 32.8%로 나타나 조사 후 최저를 기록한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46.4%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변국 중 가장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미국이 4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10% 안팎으로 통일을 대개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명 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2007년 이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45%가 같은 민족이니까, 31%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13%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북한의 비핵화로 62.9%가 응답했고, 군사적인 긴장 해소, 북한 인권 개선, 평화협정 체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북한을 적대보다 협력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지난해 41.9%에서 54.6%로 올랐고, 54.7%는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77%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은 56%로 전년보다 14.5%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서는 82.3%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안으로는 46%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30%는 북한의 민주화라고 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나용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이런 대북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를 전혀 친근하지 않은 1에서 아주 친근하다는 5로 볼 때 한국인들은 중간 수준인 3.0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탈북민 수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증가한 14.3%,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역대 최고인 5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동준 선임연구원은 이에 관해 탈북민의 수용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견해가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와 탈북자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높아져 현재 한국 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탈북자들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 25도. 남포 아침 기온 12도, 낮에 2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5도. 중강 아침 기온 6도, 낮에는 23도. 강계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23도. 풍산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8도. 장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1도. 청진 아침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비핵화 협상을 위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며 방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6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날 계획입니다. 또 7일 방북 직후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뒤 8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1년에 네 번째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진정과 동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야 할 길이 꽤 남아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미국과 영국 과학자 3명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 프란시스 아놀드 교수와 미주리 대학의 조지 스미스 교수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그레고리 윈터 교수를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 아놀드 교수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와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스미스 교수와 윈터 교수는 항체와 앱타이트를 연구한 공로로 각각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부문의 여성 수상자가 나온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며 아놀드 교수는 역대 다섯 번째로 여성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제25 태풍 콩레이는 3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6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이며 반경은 400km에 이릅니다. 콩레이는 6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 남해안을 거쳐 7일에는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6일과 7일에는 한반도 남부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임 총리 부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마소르 연사가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로스마 여사가 공금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고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66살인 로스마 여사는 상당히 사치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로스마 여사의 자택에서 명품 핸드백과 보석 그리고 현금 등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지난 7월 국영 투자 기업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미서부 시애틀의 본사를 둔 아마존은 이일 성명을 내고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아마존 정규 직원과 임시 직원 35만 명의 임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57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무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직원은 시간당 10달러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미 동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간당 13달러를 받아왔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임금 인상 조치는 이 회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의 직면에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